미국의 3인조 여성 그룹인 에비뉴 비트가 지난 여름 발표한 노래 F2020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F2020 노래. 그들은 2020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올해는 진짜 꽝이야. 외롭고 짜증나고 미칠 것 같아. 여전히 슬프고 돈도 없어. 제발 2021년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라고 노래했습니다. F2020의 F는 욕설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코로나19 사태가 정상적인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빌어먹을 2020년을 한탄하고 있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방역 지침에 대한 우리 교회를 향한 차별적 적용으로 공포와 핍박과 환란의 한 해였기에 2020년에 대한 저주스러운 감정과 느낌은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메리엄 웹스터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팬데믹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선정했습니다. 한국교수협회 신문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는 뜻의 단어 사자성어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한국 사회를 표현하는 말로는 내로남불의 뜻과 같은 아시타비를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교수회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야, 보수와 진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전염에 대한 책임을 두고서도 사회 도처에서 내로남불 사태가 불거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교수이고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쓴 책 호모데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도자기 가게를 부수고 파괴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연약하고 조그마한 파리 한 마리가 거대하고 견고한 도자기 가게를 부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파리가 거대하고 힘이 센 황소를 찾아내고 그 깃 속에 들어가 윙윙거리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황소는 깃 속의 소리와 불쾌한 느낌에 공포와 화를 참지 못해 정신없이 발작을 하고 날뛰다가 도자기 가게로 뛰어들어 도자기 가게를 무차별 밟아 모조리 부수고 파괴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멀쩡하던 도자기 가게가 한순간에 파괴된다면 도자기 가게 주인은 얼마나 황당할까요? 지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와 싸우고 견디고 방어하며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마한 파리 한 마리가 귀에 들어간 미친 황소의 공격으로 파괴되고 난장판이 된 가게 주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2021년 백색소의 해를 맞이해도 누런 황소는 여전히 날뛰고 있고 공들여 만든 도자기들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 가게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개념 없고 무지하여 들어갈 곳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조그만 파리 한 마리 때문에 2020년은 진짜 꽝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3인조 여성 그룹 에비뉴 비트가 노래한 F2020 올해는 진짜 꽝이야. 외롭고 짜증나고 미칠 것 같아. 여전히 슬프고 돈도 없어. 제발 2021년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라고 노래했지만 그냥 넘어오지 않고 더 심각한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은 파리를 어떻게 잡느냐? 파리 한 마리 황소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견제하느냐? 황소를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깨어진 일상, 난장판이 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깨어진 예배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부흥케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올해 우리의 신앙 핵심 방향은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바라보며 코로나로 인해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모이는 교회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가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목적을 위해 오라 하면 모이시고 가라 하면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몸부림과 열정적인 행동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라 하시면서 혼자 보내시지 아니하고 내가 함께 따라가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8절과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불변의 약속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생활을 같이 하겠다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생에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시며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한 넘치는 위로와 강력한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형제요, 친구요, 구원자요, 치료자요, 상담자요, 축복하시는 자로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셔서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전도를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어서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1차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차적인 목적은 12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그것도 있지만 그건 2차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요.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세요. 열두 제자를 왜 택했느냐? 그들과 함께 있겠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함께 있겠다.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신 목적은요, 그들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보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자들의 삶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시며 책임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5절. 지금 야곱의 형편이 고향을 잃고 부모를 이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외로이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 들판에 누웠습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날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했다고 생각한 이 행동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다가 하나님의 질서를 자기의 머리로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고쳐버리고 시도했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쳐야 하는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의문과 절망은 무엇일까요? 베델 들판에 돌을 베게 하고 누워있는 야곱의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도대체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였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해결될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소유한 자와 함께해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지금 자기가 쫓겨나고 도망가는 신세 그리고 빈들판에서 빈손으로 광야에 누워 자야만 하는 그 야곱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 제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진 자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라는 생각 같아요. 믿음으로 장자권을 소유하고 은혜 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바르게 살아버리고 머리를 쓰고 어머니의 지혜까지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버리고 몸부림을 치다가 인생 패배자로 길바닥에 드러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의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험한 그런 순간들을 많이 넘겼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그와 같이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고 나서 네가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때문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가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와 함께하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이사야 43장에 또 넘어가면요.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 대전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네 구원자임이니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니 두려워하던 야곱과 함께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이므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예 함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심지어는 물속에서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이고 존귀한 자이고 보배이니까 함께하죠.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불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 같은 절망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구원자가 되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종종 부딪히는 어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의분과 함께까지는 절망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신앙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바르게 행했다고 확신하는데도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신만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믿음이 아주 좋고 열심히 있고 충성된 집사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정말 신앙을 중시하고 성경 말씀을 목숨보다 더 틀림없는 말씀, 귀한 말씀인 것으로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잘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가 보니까 불순종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싫어서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 몇몇 사람들과 의논해서 이런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직분자들에게 바른 소리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소리 하자.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직분자들 바른 소리 받아들였을까요? 그 반대였을까요?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완전한 재앙, 불같은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 믿음의 바른 소리가 일파만파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결국 진리를 말하고 믿음의 바른 말을 한 그 사람은 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거기에 겹쳐서 사업도 부도를 만났고 집까지 몽땅 다 날려버렸습니다. 집도 직장도 다 잃고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때 그 믿음 좋은 충성스러운 집사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갈등도 없는데 바른 믿음을 가진 나는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의구심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현실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성경의 바른 진리를 연구하고 깨달고 보니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95개 항목에 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른 성경적 진리를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여놓고 보라고 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진리의 말씀이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믿고 있었고 정말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우치고 고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더 미쳐날뛰면서 루트를 파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루트는 철저한 패배의식 때문에 깊은 절망감 속에 빠져서 수년간 피신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영주들을 일으켜서 루트를 옹호하게 하고 루트를 따르게 하고 루트를 보호하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루트의 종교개혁을 도우는데 적극적으로 이 영주들이 났습니다. 영주들은 것은 지금 도지사 시장급입니다. 시장들이 나서고 도지사가 나섰다는 거예요. 한 목사를 위해서. 이 영주들의 도움으로 루트는 죽지 않고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가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를 두고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의 결과는 완전 실패자로 전락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실까라고 절망했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교계의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죠. 마틴 루터가 지은 노래입니다. 결국 목숨을 건 싸움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루터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를 도우심으로 이기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천국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가르쳐라. 가서란 단어는 헬라어 문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가급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번 하는 것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라. 네 생명 다할 때까지 가라. 분사형. 제1가급형은 한 번 하는 것은 지속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헬라 문법에서는요. 분사형에는 끊임없이 계속 가라.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의미 심장은 명령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가라는 전도 명령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이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두 번 가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가라고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불신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고 들어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는 명령에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가라는 것은 저 어디 보면 가버리라가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전하고 다시 오라. 내게서 쉬어라. 힘을 얻어라. 그리고 다시 가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활동이 돼야 되고 행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열 가지 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 가지 복. 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열 가지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첫째는 내가 가면 복음이 퍼지게 되고 이게 자라게 되고 결실하게 되는 복이 따라옵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면 생수의 대하가 흐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흘러 내려가는데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큰 강물이 되어 마침내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이것이 성전 문지방에서 새어나간 물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 들고 나가는 그 새어나가듯이 빼어나가듯이 그 빼어나가는 한두 명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할 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 물이 큰 강 대하가 이루게 되고 이 강이 강물이 다니는 곳에 모든 땅이 살고 강물이 살고 바다가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고기가 없던 곳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고 어부가 없던 곳에 어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들고 가면 큰 강이 생겨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면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요, 슬프고 절망한 자가 그 복음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가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가면 인생을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복음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가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가면 우리를 정결하고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줍니다. 일곱 번째, 내가 가면 신앙과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덟 번째, 내가 가면 부담이 되는 것이 부흥으로 바꾸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거 참 부담되죠. 그러나 이걸 들고 나가면 부담스러운 것이 큰 부흥의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내가 가면 현세와 내세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열 번째, 내가 가면 가정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생활도 정말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는 축복이 하나님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열 가지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있으면요, 이 열 가지 축복은 자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야 됩니다. 가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다. 가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열 가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아주 짧은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것이요, 굉장히 안 좋게 보아져. 아주 짧은 기간에, 더 심하게 말하면 혐오 집단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전도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더욱 배척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교회와 세상과의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 속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고귀한 희생과 헌신, 사람들을 포용하고 돌아보는 사랑과 위로가 있고 함께 웃고 울어주는 훌륭한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큰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또 하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는 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이 있고 영적인 부분에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닫혀있는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가 갑자기 생겨났지만 포스트모던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인 부분에 열려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열려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 젊은이들이요, 교회에 대해 싫어하지만요, 영적인 부분에는 많이 책들을 보고 영적인 세계, 사후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라고. 가면 된다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입니다. 때를 얻더니 못 얻더니 복음을 들고 나가서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